우리가 책을 이렇게 사거나 또 책을 대할 때 일단 좀 제목이 좋아야 합니다. 제목이 좋으면 일단 손이 가고 마음이 가게 마련이죠.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삶을 낭비하지 말라. 제목이 아주 강력하죠. Don't waste your life.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참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책 제목이 우리를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삶을 낭비하지 말라 느낌입니다. 움찔하죠. 움찔하지 않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분도 움찔하고 행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느슨하게 사신 분들은 더욱 움찔하겠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나 메시지는 언제나 강력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분의 아주 빅팬은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부흥사셨던,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부흥사셨던 아버지의 일화로 그의 책을 시작해요. 또 교회 전체가 어떤 남성이 있었는데, 남자 성도가 있었는데 이 남자 성도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도하면서 이분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민합니다 하면서 그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이 파이퍼 목사님 아버지의 집회에 이 남자분이 참석해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집회 후에 이 남자분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손을 꼭 잡고는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나는 내 삶을 낭비했어요. 라고 흐느끼더랍니다. 아버지는 이 사건을 자주자주 말씀하셔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 어구가, 이 구절이 마음에 딱 박혀있는 겁니다. 나는 삶을 낭비했어요. 낭비했어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의 제목도 여기에서 온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집 부엌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랐던 목사님 집 부엌이 있었는데 또 싱크대 위에는 이런 액자가 있고 이런 글이 있었답니다. 그것도 소개를 하는데,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 오직 남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리. 라고 하는 액자가 이렇게 쭉 있었대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을 쓰실 때 목사님은 57세셨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집에 있던, 어릴 때부터 보고 있던 그 액자를 자기 집 현관에다 가로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현관에 들락날락할 때마다 저 문구를 읽으셨겠죠. 오직 한 번뿐인 삶 곧 지나가리. 오직 남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리.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런 교훈을 보고 자라셨기 때문에 훌륭한 목회를 하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삶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어쩌면 교회에서 늘 듣는 진부한 말, 클리셰일 수도 있는데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접근을 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사십시오.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런 경고하시면서 강제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쭉 해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삶이 기뻐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죠. 삶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는 주장을 하시죠. 이 파이퍼 목사님의 교훈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빌립보에서 바울이 알려주는 어떤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 따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을 믿는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옮겨졌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지요. 이제 복음으로 옮겨지면서 또 한 가지 더 이웃에게까지 옮겨진다면 이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이건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점이 변하는 것입니다. 안경을 바꿔 끼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수탉이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닭은 어떻게 물을 먹냐면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것을 보고 자칭 모든 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박해주의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 하니 얼마나 수탉이 힘이 들까, 참 측은한 일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시시비비를 따지는 현실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으로 어디 넘어가겠습니까?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닭이 물을 먹는 행동을 각자의 생각대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평가하고 해석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닭이 물을 먹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 하나님, 신앙, 사랑, 십자가 이런 기독교의 밸류, 기독교의 가치들과 연결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는 다양한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올라가고 올라가면 하나님께로 귀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교회나 가정은 물론이고요,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곧 지난 시간에 배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공부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생각, 신앙, 삶을 좀 꼼꼼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축이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웃으로 점점점 옮겨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어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쁜 겁니다. 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으십시오. 집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충분히 은혜를 받으시고 예배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방학인데 아이들과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설명해주면, 우리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이, 온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고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도에 대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여기서 원망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속으로 불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됐을 때 원망, 시비는 그 원망을 상대방이나 대상에 구체화하고 표현했을 때 막을 시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자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런 교회가 되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겠죠. 뭐 적어지겠죠. 오늘은 교회 말고 오늘 교회 말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원망과 시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원망에 해당하는 영어 번역은 complaining입니다.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있고 마음이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찬 상태죠.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이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광야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먹거리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비록 종이었지만 이집트에 살 때는 먹거리 걱정은 안 했는데 이게 광야에 와니까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광야에 왔는데 이거 살기는커녕 죽게 생겼다. 여러분 아무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시작한 선한 일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들에 하얗게 내렸습니다. 그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 만나는 식물성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불평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셔가지고 동물성 단백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도 비슷합니다. 불평불만이 입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종종 원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비슷해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이 없이 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참 감사가 넘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입니다.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으셨어요. 거의 죽을 위기까지 가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겸손합니다.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고 내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분들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그러십니다. 야, 내가 이 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날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황홀합니다. 불평불만이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불평불만이 금방 감사로 바뀌는 분들, 이런 분들 종종 만나요.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그냥 머리끝까지 잠겼던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체험하셨는지 그냥 은혜가 이렇게 발목만 잠긴 것이 아니라 머리끝까지 꼴깍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표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건 감사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소진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간다, 찰랑찰랑 한다라고 하는 표시로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대신에 우리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해야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7월 첫 주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사는 비결일 것입니다. 불평은요, 이렇게 기억하십시다. 불평과 불만은 축복이라는 주머니가 있다면 그 주머니에 구멍을 내는 일이다.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 축복의 주머니에 지금 바람이 새네. 금방 정신 차리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망과 시비라고 했습니다. 시비는 영어로 arguing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과 아교하는 모습이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과 아교하다가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두고 시비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을 seeking, 하나님을 찾아가고 사모한다라고 말을 하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고 보니까요, 원망의 반대말은 감사합니다. 시비의 반대말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순종,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게 순종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순종했을 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예요. 디모데 부분은 읽지 않았죠.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에게 디모데는 익숙한 인물입니다. 낯익은 인물입니다. 바울이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당장은 못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간다면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 이건 바울과 디모데가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주 fully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인정하고 그에게 크레딧을 주었을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디모데는요,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공감 능력이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건성으로 들어요.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건성으로 생각해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이건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해도 내 얘기로 듣습니다. 어그리합니다. 같이 웃고 같이 우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바로 디모데가 그랬어요.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 그러고 보니까 디모데는요, 2장 초에서 배웠던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할 때, 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 디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찾았고 예수님의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행동할 때 디모데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이 옮겨진 인물이네요. 본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이 디모데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 예수님의 유익을 구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22절에서는 디모데 연단을 언급합니다. 디모데가 저절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연단이라고 했으니까 어려움을 잘 헤쳐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은 닥칩니다. 우리가 빛속에 가면 우리 피 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빛속으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선인과 의인에게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뒤틀린 가시가 우리 이를 찌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는 그 어려움을 잘 견뎠고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 삶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했다 라고 하는 뜻이 연단이란 뜻에 들어있어요. 요즘 세상의 사고방식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처럼 살라고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길을 돌릴 것 같습니다. 디모데의 삶을 두고 도리어 낭비, 그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서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교회 식구들이,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이 빌립보서를 읽고 또 읽으실 때 디모데의 삶이 훌륭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산 신앙의 인물이 성경에 있구나. 비록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디모데의 공감 능력, 희생, 아니면 연단이든지 어느 한 가지라도 한번 닮아야지 라고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름이 길죠. 이름 속에 매력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출신입니다. 바울은 25절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이렇게 불러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영적 싸움을 한 나의 전우입니다. 나의 동지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나의 형제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엔 풍토병이 많았거든요. 그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가서 하필 거기에서 아주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해요. 그런데도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신보다 교회를 염려했다. 이게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이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자기마저 로마에 와서 이렇게 몸이 안 좋다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염려할까?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자기는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괴롭고 힘들면, 내 몸이 힘들고 내 몸이 여기저기가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기도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 돌아볼 틈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당신 그것도 모르냐고 말하면서 내 몸이 아프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상당한 이기주의자로 변해요. 그래서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간호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면 더하죠. 근데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같으면 로마니까, 당시에 최고의 수도니까, 샌프란 같은 곳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의사가 많겠습니까? UCSF, 스탠퍼드 막 다니면서 전문의를 찾아다니면서 내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애를 써야 될 텐데, 에바브로 디도 거기까지 온 걸 보면 돈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고 교회를 염려했습니다. 삶의 중심이 자기에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졌기 때문이지요.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살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27절인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 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이 나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바울 자신은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아프면 이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부모가, 나는 연세가 들어서 난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괜찮다, 그런데 아들이 아프면 이건 정말 힘든 겁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심정을 우리 알지 않겠습니까?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으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이 쓴 편지를 들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편지를 들고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이 기뻐했겠죠. 마지막 30절에서 에바브로드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컴플레인했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규 시비하지도 않았어요. 죽을 병에 걸려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길 바랬던 바울과 똑같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정말 복음에 걸맞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디모데아 같은 후계자가 있었고 목숨을 바쳐서 함께 일하는 에바브로 디도가 있었기에 바울의 사역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복음에 걸맞게 생활했던 별처럼 빛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앞에 이런 선배가 있고 이런 목표가 있다는 것 꽤 중요합니다.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말고도 2000년 교회사에 이렇게 훌륭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설모들은 수천 명, 수만 명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록된 분도 있고 무명으로 살다 가신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거북이처럼 들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고들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기면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실감합니다.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저를 보면서 아직 젊어, 한참이야, 그때는 내가 펄펄 뛰어다녔다 라고 말씀하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 오직 남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뿐이리.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잠깐 멈춰 생각하면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감기가 불가능하네요. 잠깐 시계를 멈춰놓고 연습한 후에 다시 진짜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냥 한번 쭉 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갔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인데 여기에 와 있고 여기에 가 있고 하루하루가 아니라 듬성듬성 가는 것이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드의 삶, 이 삶을 다시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우리 모두의 적용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순간순간 깨닫는 우리 모든 찬빛교회 식구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